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축야말로 만인의 공통된 소원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지언정 인간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I wanna be happy. I want to be happy.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은 아마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란 또 복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영생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참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막 물질을 가지고 일상에 즐겁게 살지만 당신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 내적인 면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게는 항상 좋은 미래만 있고 더 좋은 천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그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베푸시는 일을 하도록 그의 아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사오니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는 그것에 의하여 영광을 받고 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지 3일 만에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셨고 올리셨고 높이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도록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영생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예수의 그 거룩한 공로가 역할을 함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을 성경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시편 1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과 악한 카운슬, 악한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인들에게 잘못 걸리면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 방법,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또 온갖 그 술에 취하는 것과 음란한 삶과, 그것이 인생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이게 즐기는 거라고 악한 자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그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생각을 막 만들어냅니다. 막 루머를 만들고 자기들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만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꼬임에 안 넘어간다 하고 그 주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사탕 발림을 한다 할지라도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그 악한 계획과 좋지 않은 생각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길에 서는 것과 정반대되는 3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이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걸 보면 그 1절에 우리 앞에 있는 죄의 길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살도록 죄의 유혹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죄를 두려워하면서 짓다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짓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즐깁니다. 죄를 즐기다가 이제는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우주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지. 하나님 있다는 걸 증거해봐라.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따릅니다. 저는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왜 그렇게 대담하게 말합니까? 그들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죄의 습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누가 자기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그저 유대인들의 그냥 민족사관일 뿐인데 왜 코리안이 그 유대인의 민족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냐?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인데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그 생각과 궤변을 물리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2절에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악의 길로 충고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길에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새벽기도를 즐깁니다. 새벽기도가 재미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조용히 읽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좋고 또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해서 좋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좋고 내 소원을 아릴 수 있어 좋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짐할 수 있어 좋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것은 새벽기도가 즐겁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느끼고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헌신,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 율법은 뭐 토라만 말하는 건 아니고 모세오경만 말하는 건 아니고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서 플러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감동되어진 신약성경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들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야로 내 입에서 내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도록 하라 하면 우린 일도 못하죠. 어떻게 말씀만 붙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개념은 내 삶에서 여러분 처해 있는 어느 시간이든지 꼭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라. 그래서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묵상하다라는 것은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중얼거리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의인의 길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정녕 망하리라. 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묵상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내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더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 뭔가 부딪힐 때 말씀이 나를 막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 상황에 부딪힌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감정의 영향을 막 화가 나거든요. 막 죄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지배하면서 그 흥분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의인은 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 그 부천의 그 초등학생 그 부모가 그 살해해가지고 냉동실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마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때리고 왔다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순간적인 템퍼를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에 넣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의 템퍼를 제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의 길에 가도록 악한 자의 충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통함에 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처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헌신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냇가는 하나의 운하, 캘리포니아에는 아쿼덕이 있어요. 아쿼덕. 저기 모하비 사막에 그 근처에 보면 이 엔젤레스 포레스 마운틴 산추기를 따라서 아쿼덕이 쫙 이렇게 그 파여가지고 인공 댐이 있어가지고요. 운하가 있어가지고 계속 저 세크라멘토에서부터 물을 계속 공급합니다. 지역이 높은 곳에는 수문을 만들어서 수문으로 품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막 모압이 사막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농장도 있고 그래서 푸른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가뭄의 시대에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권능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가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하를 파서 그 어떠한 삶의 정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샘물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도록,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어떤 환난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이 중국이 공산화되던 시절에 마지막으로 탈출하던 시절에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여러 명이 숨어서 살았는데 그 단칸방에 가구라고는 오직 걸상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외부의 친구들과의 접촉도 다 끊어졌고 미국과의 접촉도 다 끊어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다 끊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겨우 밖에 나가서 소똥을 주워다가 그 소똥을 태워서 밥을 지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선교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참으로 어렵게 중국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탈출한 후에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그때 쓴 책의 제목이 가뭄의 때에 도단한 푸른잎, 가뭄의 때에 도단한 푸른잎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의 환경에서도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메마르고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오히려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풍성하고 보존되어지고 그들에게 생기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진리의 컨텍스트가 없어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화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면 진리고 뭐고 없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악이 관영하는 시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냐,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문 문 닫았지 않느냐, 이제 미국 교회도 문 닫지 않느냐,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 부정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모든 불신앙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고 그들의 영혼에 파릇파릇한 영혼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영혼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화해져 갔느냐,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 갔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이 몰려올 때마다,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그에 반대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다른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봅시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프로스퍼입니다. 프로스퍼, 번영하고 번창하고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사모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욥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악인들의 징벌의 날을 위하여 잠시 아껴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악인이 징벌을 받고 그 목숨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버린다. 이게 욥기서에 그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일시적인 번창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권사님 잘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뒤에서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또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물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불어버리면 악인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